이게 좀 오늘 본문이 읽기에는 어렵진 않은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뭐, 한주 내내 빼곡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또 전달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대로, 산부 성도님들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일부에 조금 제가 거의 미로 속에서 헤맸어요.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분명했는데, 전달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고도 은혜롭게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렐루야. 저는 이 말을 진짜로 믿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보배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관한 지식만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공식, 영어의 내용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마저도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마저도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읽어가면서 주로 이제 예배당 건축으로 할 때마다 이 2장 8절이 굉장히 잘 인용되었고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장벽이 있죠.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우리에게 잘 오지는 않는다는데, 이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 학개서 전체가, 또는 구약의 전체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렌즈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취사 선택하여서 이야기하기에 편리한 대로 인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법. 지금 우리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드려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도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제사와 예배가 혼용되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법은 우리에게 전혀 유용하지가 않아요. 뭐 드리면 죄가 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왜 그렇게 우리 레위기도 읽어왔지만 제사법이 그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고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거기에 들여진 소와 양과 염소가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모르시는 거 아니신 거죠?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나 양과 염소가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양고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양고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꾸리꾸리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양고기가 맛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그 양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만을 떼어놓고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구원의 전체의 대서사로 읽으면서 여기에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고 구약에도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오는 거.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법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안 받는단 말이죠. 자,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학개 당시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이 올라가지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전은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성전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성전은 결국 성전된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성전의 중요한 측면은 이 성전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중요했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 딱 들어와서는 구약 성경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중요했다면 신약에도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찾으신 분은 계신가요? 신약 성경에서 건물 짓는 이야기 한 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건물을 전부 다 헐어버리시겠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에서 아, 이 성전이 구속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오늘은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 금, 뭐 보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가 이제 제대로 다가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관점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메시지를 무려 23일 동안 들었습니다. 가장 바쁜 달이었던 6월을 빌려가지고 7월에 대절기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바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첫 메시지를 듣고 23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들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 되던 때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시 봤죠. 시작은 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해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들고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정식 고소장을 페르시아 왕에게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과거의 고문서를 한번 뒤져봐라. 거기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바벨론 보물들을 모아놨던 창고를 뒤져보니까 거기에 고레스 칙령 15년 전의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아, 이거 우리나라가 승인했고 우리가 돈 되기로 했구나라고 페르시아 왕이 인지를 하고 그들의 공사를 공식적으로 인준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물론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편해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은 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고난을 찾아다니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의 돌뿌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 툭툭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돌뿌리에 우리의 발이 걸려져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예, 어깨가 부딪히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뜻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돌뿌리가 무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성도에게 그래서 중대한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은 불편하고 이 고난으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고난은 누구나를 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유익은 뭐냐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대한 기능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3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이 성전 재건공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바쁘실 테고요.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른 어려움이 뭔지를 볼까요? 자, 3절로 가보시면, 자, 3절.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고잘 것 없지 아니하냐? 네, 지금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전 영광이란 게 뭘까요? 네, 예,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원로급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그들이 20살 이전에 과거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학계 선지자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들 중에 이전 영광을 봤던 자가 누구냐? 아마 학계도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도 어린 시절에 이것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뭐죠? 그렇다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성전이 지금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드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이 너희들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진 걸까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돌고 있는 하나의 소문을 확인한 거예요. 어떤 소문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아, 지금 짓고 있는 제2성전이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왜요? 제1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게 특별히 이제 원로급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컴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과거에 여러분 제1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몇 년 동안 지어졌죠? 7년 동안. 여기에 동원된 노동력이 몇 명이었어요? 약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약 10만 명 정도로 동원하여서 레바논으로부터 나무를 수입해 들어오고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한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여기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아주 자세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돈으로 추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은 보화를 덧입혔고요. 막 순금을 투입을 하였고요. 레바논으로부터 최고의 나무들을 수입하여서 여기 뭐 이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아시죠? 요즘에 우리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뭡니까? 원목을 가지고 뭐 건축을 하려고 하면 되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닌 거 하나 만들더라도 원목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데 레바논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겠어요? 그런데 제2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포로들이 비록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는 있었지만 눈치 보면서 지어야만 됐을 굉장히 제1성전에 비하여서는 초라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그 외형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말이 되질 않는다. 이게 성전이냐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웅성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히 어떤 감정이 찾아왔겠어요? 낙심과 의욕 상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온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내부적인 소문들이 무성하였던 지금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제1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느낄 그 의욕 상실과 낙담과 그렇죠 비교 의식과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입된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이토록 강조를 하셨던 것일까?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좋지 않은 수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의욕 성실이 찾아올 것이 너무나도 눈에 뻔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로 지을 거면 짓지 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충분히 나올 만한 납득이 되는 컴플레인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외적인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성전이었던 이것을 짓도록 허용하셨던 것일까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짓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1성전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졌던 의미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심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못 박았던 약속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되고 나의 임재가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전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거 참 좋은 기도이고 당연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대한 결심이 우리 중대한 태도가 뭐냐면, 제가 당신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함께 가게 될 때 이것은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 여러분들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CCC의 총재이셨던 우리 김준건 목사님, 그분의 과오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분이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수련회 마지막에 마지막 날 밤에 늘 그 복음을 불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픔을 해결하실 분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하여 있을 때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올 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랍 안에 두고 왔던 그것 다 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로지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제2성전의 외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다음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외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외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볼까요? 자,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들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외형이 초라해 보여.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던 5절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체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 4절의 끝머리 좀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 지난번 설교 때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하고요. 학개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군대 장관으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맨 처음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속에 등장하면 아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6절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지금 학계 시대에 막 땅을 막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 막 바다를 뛰놀게 한다. 막 그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은 6절에 히브리 말에는 있지만 우리말에 빠져있는 번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그러니까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번역되어 들어가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지가 못했어요.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 그 사건을 다시 일으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사건은, 성전 재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학계와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학계서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인 것임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건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사건인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 구원. 이건 지금 구원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7절 보시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 또 나오네요. 이제 모든 나라가 진동한대요. 이스라엘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른다고요?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풋노트 숫자가 1 혹은 2라고 쓰여져 있죠? 자, 1을 따라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 보배가 뭐라고 원문에 적혀 있다고 지금 거기 번역되어져 있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상으로 보배라고 이제 우리말의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 자 우리 6절을 우리 다시를 넣어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자 다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7절은 보배에 사모하는 것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자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두 번째 출애굽과도 같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사건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 사모하는 존재가 임재하게 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8절 9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는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래요. 학계 선지자의 말이. 건물이 실제로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곳에 보배가 이를 것인데 그 보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요? 평강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듯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2 성전이 과연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즉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기서 이 보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존재는요? 바로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화가 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 서구의 미남형 남자와 같이 수염은 멋지게 다듬어져 있고 구렛나루는 멋있게 나 있고 눈빛은 마치 서구 백인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고 머리는 치렁치렁 되는, 아니 누가 머리를 그렇게 드라이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니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실제로 목수셨습니다. 그분은 30년을 살아오시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처럼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피부가 거칠으셨을 거예요. 모공은 크셨을 거고요. 다듬지 못한 수염이 그득한 얼굴로 거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그 모습의 행색이 제2성전처럼 초라하던지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그 정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가난하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서서히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는 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오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자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자의 행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눈에 보여와야 됩니다. 어떤 게 보여오는 거예요? 막 이 땅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죠. 종로에, 요즘 뭐 종로는 별거 아닌가요? 강남까지 정도 가야 되나요? 휘황찬란하고 막 건물이 막 4, 50층 건물들이 막 질비하고 막 부자들이 막 자신의 막 마음대로 이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고 저게 영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멋진 일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마치 거짓된 영광이 헛된 영광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니 이 땅의 그 어떤 빛도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다 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고 저게 바로 두 번째 진리의 실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실까요?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자, 이것은 제3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제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이 성전은 결론으로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 헤롯성전 제3성전을 3일 만에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가 무너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셔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무너뜨리셔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오늘 본문 9절로 되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성전이신 주님께서 무너지셔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볼까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겠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그 평강의 실체가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쯤에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세상 살기가 더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경악스러운 일들이 좀 더 많아지던가요? 어떠세요, 우리 선배님들? 아무래도 경악스러운 일들이 좀 더 많아지죠. 막 지금 우리의 눈에 지금의 세상의 영광이 막 빛나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욕본다, 욕만 봐,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아마 여기 앉아계신 선배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지난 50년의 인생 속에서 제 인생 속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예배가 멈춰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까? 종암동, 성북구, 서울, 한국 전체,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예배가 다 멈춰졌어요. 선교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생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그리고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다가 앞차에 불이 붙었는데 막 터널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가족이 차 안에서 불에 타서 죽는 참변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지난 가을에는 젊은이들이 오랜만에 그 밤에 놀러 나갔다가 백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압사당하는 기가 막힐 일들을 그 참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 뭘 봐야 돼요, 이 가운데? 이제 다가올 그 사건이 이제 곧 다가와, 우리의 목전에 있구나, 우리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서 주님과 만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아직 이 소망과 이 희망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을, 이 평강을 전달하는 통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영광이 아무리 허황되게 우리 눈에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이 땅에 헛된 빛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게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패하기를 즐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그러지 마시고 모이기로 힘써주시고 말씀이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